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가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의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임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이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2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근거가 되는 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법을 기준으로 세부 적용법들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어떤 사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생활과 관련된 세부 적용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구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별됨을 위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613가지의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들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구별된 모습을 통해 스스로 주인 행세하며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약육강식, 각자도생, 불의와 불공정, 생태계 파괴 등의 썩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며 제약된 인간의 욕망 위에 세워진 그들의 문화, 풍속, 관습과 구별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들과 구별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세워두고 본문 22장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사회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 또한 우리는 오늘 어떤 사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심정을 알고 계십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헤아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나안 거주민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적극적 행위를 통해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내용 중에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형제입니다. 무려 7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못 본 채 하지 마라가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사용된 주요 어휘를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를 반드시 못 본 채 하지 마라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형제를 반드시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방인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다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이 다름은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가져다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형제가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거나 혹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재산인 가축이 해를 받지 않도록 잘 돌보고 있다가 찾으러 오면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신뢰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로 인식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사회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에 형제라는 단어도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를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형제의 범위는 어디까지였을까요? 직계가족 아니면 혈연으로 구성된 친족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제의 개념은 이 개념보다 훨씬 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동족 전체가 형제의 범주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본다면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사람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형제의 범주에 포함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도 형제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무관한 사람, 나와 적대 관계에 있는 누군가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보게 되었다면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형제 또는 이웃의 범위를 동족에서 이방인에게까지 확대시켜 주십니다. 보는 사람이 없기에 길 잃어버린 소나 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이기적인 탐심으로 채워져 있는 이방 사람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소나 양을 잃어버리고 애태우고 있는 형제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소나 양만을 찾아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이기적 탐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와 소나 양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애태우는 형제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 둘 중 어느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는 결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기초한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나 자신만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사회, 사회 구성원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를 본받아 세상 문화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깊이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남녀의 의복을 구별하는 이 규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날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가나안 거주민 사이에 행해졌던 타락한 성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5절 후반에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증한 자라 라고 기록된 것을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단순히 남성이 여성의 옷을 입지 않고 여성은 남성의 옷을 입지 않도록 그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는 것을 넘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려는 시도와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에게 허락하신 고유한 남성성과 여성성을 깨트리려는 시도 자체를 금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어미 새와 새끼 새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둘 다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의 새끼나 알은 취할 수 있지만 어미 새와 함께 그것들을 취하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어미 새가 죽으면 알을 낳을 수 있는 개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어미새와 새끼새를 동시에 취한다면 종의 번식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미새와 새끼새를 함께 취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어미새를 보호하여 그 종의 번식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정착해 살게 될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은 어미새와 새끼새를 함께 취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의 번식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이는 생태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들과 달라야 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종의 번식과 생태 환경을 돌보는 길이었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복과 장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로 인해 생태계가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생존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라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아마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머지않은 미래에는 공기도 돈 주고 사서 마셔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미할지라도 구체적인 생활의 실천을 통해 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복과 장수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집을 지을 때 옥상에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난간을 설치하지 않으면 사람이 떨어지거나 떨어져 죽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당연한 이야기를 굳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이들은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은 왜 눈앞에 뻔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비용 절감이라는 유혹에 빠져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역대 인명피해 사건들을 하나하나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위는 삼풍백화점 사건이었습니다. 사망자가 502명이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부실 시공을 했으며 경영진은 붕괴 전조 현상을 인지했음에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무시한 채 돈을 벌기 위한 탐욕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이 특정인 몇 명에게 국한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물질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다 보니 마땅히 설치되어야 할 지붕의 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전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는 일, 인지된 위험을 방치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 논리보다 사람의 생명이 중시되는 사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9절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혼합, 즉 섞는 것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교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종자를 땅에 심는 것뿐인데 과연 섞일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 중에는 두 종자를 섞어 심으면 그 성질이 점차 변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상황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가나안 땅은 세속적 가치관이 혼재된 곳으로 종교적 혼합과 타협에 빠지기 쉬운 곳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는 구별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다양한 세속적인 가치들이 우리의 가치체계 속에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기준과 뿌리를 세우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쟁... 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를 결의라고 합니다.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는 것은 한 쟁기를 둘에게 얹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소와 나귀의 종자가 다른 것을 안다면 이는 당연한 말일 것입니다. 소와 나귀의 모양과 크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힘과 보포, 지구력도 모두 다릅니다. 때문에 소와 나귀에게 한 쟁기를 매게 하면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방해가 될 것이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다라는 것은 이 당연한 일을 행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을 가는 것은 분명히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았던 것일까요?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좋은 방법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밭을 갈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밭을 갈았다는 것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결국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와 나귀를 한 쟁기에 매어 밭을 갈게 하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을 가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무리한 일인 줄 알면서도 마땅히 지켜야 할 정도를 지키지 않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다름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을 갈아 얻게 되는 바르지 않은 이익의 목적을 두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기에 술을 만들지니라. 옷을 만들 때 다른 종류의 실로 섞어서 만든 옷을 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섞지 말라고 하신 것은 종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거룩성을 유지하며 구별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술을 달아입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술을 달아입어야 하는 겉옷은 소매가 있는 옷 모양이 아닙니다. 오늘날 망토나 숄과 같이 네 개의 모서리가 있는 하나의 큰 천의 모양입니다. 이 천 모양의 겉옷에 네 개의 모서리 부분에 기다란 실들을 꼬아서 만든 그것이 바로 술입니다. 그 술을 그 네 귀에 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의 겉옷에 달린 술을 보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에 달린 술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은 첫날 밤을 보낸 남편이 아내의 순결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입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로 여성의 발언권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의 성적 순결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발언권이 없는 여성은 남성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름을 요구하십니다. 본문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동침한 남자가 어떤 이유에선지 아내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처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내가 된 여자에게 누명을 씌워 비방거리가 되게 합니다. 도대체 남자는 왜 아내에게 누명을 씌운 것일까요? 아내로 인해 자기중심적인 성적 욕망이 채워짐으로 성적 욕구가 해소된 후 또 다른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아내가 순결하지 않다고 누명을 씌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다윗의 아들 압놈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함으로 강제로 그녀를 범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후에 압놈의 마음이 변하여 다말을 미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지극히 자기중심적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성을 또는 남성을 자기중심적인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비방거리가 된 여자는 누명을 벗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여성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처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옷을 확보하여 성읍 장로들에게 증거물로 제시해야 했습니다. 자리옷은 첫날 밤 부부관계 시 여자의 혈흔이 묻은 옷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옷을 확인한 성읍 장로들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이 사건은 아내가 싫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방법을 빌어 아내를 죽이려 한 무서운 사건으로 재질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장로들은 이 남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 혹은 두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처벌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개적인 장소에서 남자는 채찍에 맞아야 했습니다. 둘째,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여자의 아버지에게 줘야만 했습니다. 당시 은 100세겔은 수양 50마리를 살 수 있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 벌금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도록 한 것은 비방으로 인해 명예가 실추된 아버지의 가문을 위한 것과 남자가 여자에게서 돈을 빼앗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남자가 그 아내를 평생 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한 그 남자와 절대로 부부로 계속해서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명을 씌워 가문을 욕보이고 자신을 돌에 맞아 죽게 할 음모를 꾸민 사람과 어떻게 함께 평생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이 여성이 불행하게 꾸역꾸역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경제 구조는 이혼한 여성이 홀로 정상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구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성이 혼자 살게 된다면 살 길이 막막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막고 여성을 지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반면 남자의 주장대로 아내가 순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규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의 말대로 여성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을 경우에는 그 여성을 그녀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어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연합하여 자녀를 잉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행동은 이 중요한 원리를 지키지 않으므로 사회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둑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성적 범죄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결혼하여 남편이 있는 여성과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도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10절에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시므로 간음을 금지하셨고 그에 대한 처벌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간음과 관련하여 왜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시고 강력한 처벌 규정을 주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 성적 문화가 그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는 이기적인 인간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이기적 인간이 만든 성문화는 약육 강식에 근거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 제도가 오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 남자와 여자가 한몸되어 연합을 이루는 것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하나님께서 한몸으로 만들어주신 부부의 연합을 깨트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와 가정을 병들게 합니다. 부부가 중심되는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로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따라서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병든 가정이 많은 사회는 분명 건강한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간음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한 가정을 파괴하므로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병들게 하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팽배에 있는 성적 문화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남편과 아내를 제외하고 애인 한 명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농담 삼아 아니 진담을 담아 말해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풍속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세속적 문화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본문에 기록된 약혼한 후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로 결혼 예식만 준비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혼한 여인은 누군가의 아내로 불렸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미 누군가의 아내가 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약혼한 여인이 성읍 안에서 다른 남자와 동침합니다. 본문은 여인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통해 남자와 합의된 관계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자와 여자는 투석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에서 제거해야 할 악이었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약혼한 처녀가 들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 성폭행을 당하게 된다면 남자만 죽이도록 했습니다. 여성에게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여성이 들에서 소리를 질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한 남자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녀를 아내로 삼아 평생 그녀와 함께 살도록 하였습니다. 본문 속 남자는 아마도 감언이설로 여성을 유혹하여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아 육체의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여성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망만 채우면 된다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주신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굴레 씌우며 살도록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 한 여자의 남편으로, 한 남자의 아내로 한 몸을 이루며 부부의 연합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남녀 간에 지녀야 할 믿음과 신뢰, 책임은 무시한 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여성과 남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은 병든 생각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맺고 둘이 한몸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30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본문의 아버지의 아내라는 말은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은 여자, 즉 당시의 첩을 의미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취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지위를 빼앗으려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아내는 아버지와 육체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를 깨트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이방 민족 안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과 달라야 했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 그들이 행해야 할 일과 행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는 당연히 행해져야 할 일들은 행해지지 않았고 행해져서는 안 될 일들은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워놓은 사회는 약육강식, 적자생존, 각자도생의 원리에 의해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한 사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 들어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구별됨을 통해 가나안 거주민과는 다른 삶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사회 안에 약육강식, 적자생존, 각자 도생의 모습은 없는지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한 기준 없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 삼고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비추며 맛을 잃은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마라. 하나님 없는 세상과 결코 섞이지 마라. 주님이 원하는 성적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품고 삼킴으로 세상과 다른 거룩한 구별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라나고 이를 통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은총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투성이인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규례를 통해 구별됨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부족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구별됨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주님만을 목적 삼고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며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와 구별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적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감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구별됨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총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